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아멘, 아멘. 오늘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주님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시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 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우리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입니다. 주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팜선데이를 지킵니다. 우리 한국말로 뭐죠? 팜선데이를 종려주일로 지키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후에 월요일날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이에요. 아니구나. 월요일날 가장 먼저 행하신 이후에 화요일날 일어난 일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이제 금요일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공생의 마지막 월, 화, 수, 목, 나흘 남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 시간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 이 나흘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그걸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게 뭐냐면 월요일 날 뭘 행하셨어요? 그렇죠.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했다, 정화했다, 야 우리 정은 지은 집사님 남편이 대답하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눈으로 어떻게 다 알고 있어? 계속 그렇게 보는데 아유, 우리 사모도 저렇게 날 봐주면 저 엄청 설교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는 우리가 그냥 집 청소하는 그런 의미의 청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이 겉모양은 제대로 갖췄습니다. 화려함도 갖췄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과연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우리 주님이 성전 청소를 하셨을까?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그게 우리 주님이 공생애 첫 번째 발걸음이셨어요. 성전 정화. 그리고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3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고난주 첫날에 또 하신 게 뭐예요? 성전 정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화를 하셨는데 마지막 고난주일날 또 하셨다라면 그 사이에 3년이란 세월 동안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분명하게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던 목적은 그거라는 거죠. 그거. 우리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러 오셨는데 여전히 성전은 동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에도 첫 사역으로 행하셨던 게 성전 정화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가 아니죠. 그때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그렇죠. 번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제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예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당시 우리 주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물을 꼭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번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제사장들이 번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보고 그 점검을 패스해야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은 너무너무 선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장로님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건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모습만큼만은 거룩한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자 붙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변호사, 의사, 목사, 사자 붙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달려들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정성껏 흠이 없는 것 선택해서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든 퇴짜를 놓는 거예요. 흠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이야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가 또 갔다 오면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선 거리가 140km입니다. 예배 드리겠다고 양을 끌고 왔는데 퇴짜 맞으면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갔다 와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서든 퇴짜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런 번거로움, 이런 수고를 들어주겠다라고 제사장들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미 자기들이 인스펙션 다 끝난 것, 이미 KS마크 다 찍혀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는 번제물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팔리는 이 번제물들이 시가보다 몇 배나 비쌌다라는 거. 그런데 성도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가져오는 것마다 다 퇴짜 놓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퇴짜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번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입금은 누가 다 챙겨?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 1년에 템플 택스를 내요. 그렇죠. 성전세라는 걸 내요. 성전세가 얼마였습니까? 반세겔입니다. 그렇죠. 반세겔. 반세겔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이 하루에 노동을 하면 버는 돈이 있잖아요. 이틀치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한 100유로 버나요? 노동자들이? 한 200유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년에 200유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용되고 있는 화폐는 어느 화폐? 로마 화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머니는 로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세상 돈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공항 가면 뭐가 있어요? Money exchange. 돈 바꿔주는 게 공항에 있는 거예요. 환율. 그런데 그 환율 차액이 얼마나 크냐면 그 차액금을 또 누가 다 챙겨 먹겠어요? 제사장들이 다 먹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전의 모양은 갖췄습니다. 예배도 여전히 드려지고 있고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번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 안에서 번제물을 팔고 있고 money exchange 돈을 바꾸고 있는 테이블들을 다 엎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배경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볼 때 얼마나 아니꼽겠어요. 자기들의 돈줄을 누가 다 끊어놔? 예수님이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질문에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중요하니까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5절 시작.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푸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곤란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왜 광야에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과 주님의 대화를 누가 듣고 있어요?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군중들이 듣고 있으니까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간을 깨고 혜성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대답이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그렇죠? 꼭 애들같이 너 대답 안 해줘?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정말 주님이 어떤 권위로, 누가 주어진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궁금해서예요?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곤란한 질문을 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주님의 인기를 어떻게 하면 찬물을 끼어 얹을 수 있을까, 이 목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함정 가운데 빠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도 장군 멍군 하듯이 그들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주님이 뭘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들하고 붙어봐야, 별 좋은 곳 없으니까 이 기회에 조용해졌을 때 뭘 해야 돼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를 끊을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이 거기서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돌아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보자라는 거죠. 대화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주님이 대화를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1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옛날 버전으로 알고 계시는구나. 사랑한단 말일세.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사랑한단 말일세. 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사랑이 사랑한단 말일세.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어조가,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그 높고 낮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책망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혼내시듯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한은 사랑하는단 말일세.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넘어뜨리러 왔는데 그들과 대화하기 싫어서 딱 끊어버리고 돌아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들은 주님을 넘어뜨리러 왔을지 몰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대화를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주셔가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왜? 사랑하는,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겨우 나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한은 하나님의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든 책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또 혼내신단 말일세? 아니에요. 뭐요? 사랑한단 말일세. 그렇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늘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의 어조가 늘 달라질 수 있어요. 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일세. 자,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주셨던 비유의 말씀이 두 아들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가죠. 뭘 부탁합니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했더니 장자가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31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자, 대답은 우리 주님의 질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둘째다라고 대답은 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과 장로님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녀와 세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들과 비교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뭐라고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질문이 제게 생겼냐면, 질문도 질문이지만 안타까움이에요. 왜 아들이 둘밖에 없었을까?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이 내용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아들 중에 네 하고 순종해서 결국 일하러 가는 아들은 왜 없을까? 별 관심 없으시군요. 왜 아들이 둘밖에 없을까? 네 하고 안 가는 놈, 아니요 하고 나중에 가는 놈, 왜 이 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하고 순종해서 가는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좀 순종하는 척 하다가 돌아서는 놈. 복음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버팅기고 버팅기고 안 받아주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사람.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두 번째죠, 그렇죠? 아니, 다 두 번째가 돼야 돼요. 다 두 번째가. 대부분이 아니라 다 둘째 아들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했다가도 마음 고쳐먹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김진홍 목사님이 에세이를 써놓은 글을 읽는데 제가 카피를 해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이취임 예배 뒤셜돌프 갔다 왔잖아요. 하리라 목사님 사부님 아시죠? 하리라 목사님 남편. 야, 그분 얼굴 가리고 대화하면 김진홍 목사님이랑 똑같겠어. 안 그래요? 저한테 와서 감정을 나누는데 야, 얼굴 가리고 대화만 하면 김진홍 목사님 같아. 눈물이 많이 났지요. 뭐 이러면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화 자체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제가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과 부패한 까닭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고 싶어 합니다. 물리학에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무질서 상태, 혼란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없다면 나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삶에는 결단과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세요? 이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 자연스럽게 두면 혼동의 상태로 흘러가버린다라는 것. 야, 이게 얼마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땅 그대로 두면 옥토가 돼요, 안 돼요? 자연 상태 그대로 돼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학식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나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있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옥토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경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둬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되니까요. 자연 상태 그대로 안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한 아들인가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사장들이 대답은 여우같이 잘해요. 그렇죠?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근데 대답하고 있는 자기들이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 그럴까? 자기들의 삶은 지금 어디에 늘 머물러 있어요? 성전 안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늘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배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착각 아니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잘 선택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좋은 성도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에 다녀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출석 성도님 어른만 71분이셨어요. 감동도 없으시네요. 저는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보고 송한명 집사님 계셨으면 72명인데 대우 집사님 계셨으면 73명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계산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죠.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건 사이즈도 커져야 돼요. 그렇죠? 속으로도 성숙하는 거 당연한데 사이즈도 커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놔놓고 머리만 굵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렇죠? 몸도 같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을 같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첫째 아들 같은 거. 대답은 네 하고 삶에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아, 그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레위인입니다. 자기가 레위인이고 그래서 자기 때가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제사를 섬기게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야 한 자금 밑자금 챙겨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결국 물질 앞에서 타협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지고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싹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화받아야지 변질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숙되어야지 신앙생활에 익숙만 해지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과 변화예요. 변질과 익숙은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러나 익숙만 하면 안 되는 거. 성숙해져야 되는 거. 자,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상징해요? 세리와 창기들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낮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들보다 천국을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섰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돌아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돌아서서 오면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탕자 비유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질문이 없잖아요. 너희 자식 어디 가서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느냐? 이 질문이 없다라니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질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해하지 않고 저 사람 누구래? 어디서 왔대? 어떻대? 그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아, 중국은 문화혁명 때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눈에 보이는 성경책들을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덩샤오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는 장사진해졌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둥이라는 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 자매가 여자들만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 약 600명 정도. 그런데 거기서 몰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98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온 여자들이 둥이라는 자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 자매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성경책을 남들이 다 잠들고 하루에 15시간씩 강제 노동 당하고 저녁에 플래시라이트 켜고 성경을 손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이 천국같이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해하는 자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갈급해야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지 기도에 굶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에 대한 네 말씀 좋아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 정도 수준 말고 내가 이것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자세 기도에 좀 굶고 말씀에 좀 굶주려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변화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영혼의 갈급함과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장자와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하고 앞에서는 멋지게 시원스럽게 네 하지만 돌아서서는 장난처럼 순종하지 않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아니요 했다가도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는 자녀들입니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